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참 드리기를 원하고 참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열 번째 시간 와서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열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장을 다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이름이 요한복음이라고 돼 있어서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앞쪽에 나오는 이 요한을 침례자 요한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침례자 요한에 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박형제가 저기 박형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침례자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옛 스승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예수님께 맞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 젊은 시절의 그 황금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딱 마주친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자기로부터 그 예수님께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모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는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아, 여기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30절에 지금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아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아직 몰랐어요. 아직 몰랐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만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도 아직까지 없음. 침례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례자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곧바로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그 준 이유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주었다.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나한테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는 목적으로 내가 그분께 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는 침례는 일반적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으로부터 받는 침례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요한도 지금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 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만 이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건 침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터인데 그러면 네가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 주는 분이신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침례자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걸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 침례를 줄 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전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이 조연 역할을 하면서 왕좌를 지켰던 그 왕좌에 실제 그 왕이 되시는 분이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즉시로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요한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확보되어 있는 어떤 지분은 일단 자기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몫을 예수님께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예수님께 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몫으로 주어졌던 자신의 제자들, 자기가 구축해놓았던 그 영역 안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 자기를 거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던 이 모든 제자들 또한 기꺼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5절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권이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자기가 뭔가 애써서 공을 들여서 힘써서 쌓아놓은 어떤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어떤 것을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그두 제자,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두 제자가 자기 옆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저쪽에 나타나셨을 때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침례자 요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을 참 이렇게 공급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이 순간에 딱 선을 긋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후서부터 한순간도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분을 위해서, 저분의 길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저분을 따라가라. 저분이 진짜다. 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등장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왔었습니다.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신다.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내 사역이 지속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나는 바로 사역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내 역할은 바로 끝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것을 성취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셉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자존심이 좀 덜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약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자존심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고 남과 경쟁하는 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특별해? 나는 질 수 없어? 내가 저 사람보단 뛰어나? 이 마음이,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사실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안 지어도 될 죄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나를 높이는 마음. 나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다 보니까 상대방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세상에 나 하나뿐이 없으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세울 이유도 없어요. 내가 혼자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비슷비슷한 이러한 존재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경쟁 심리가 붙고, 그러면서 이 자존심이 이제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 자존심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명백하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을 쭉 늘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육신의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죄지요.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여기 이제 성적인 범죄들이 제일 먼저 여러 개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영역은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영역입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여기 보니까 경쟁과 이렇게 되어 있죠. 경쟁과. 이 경쟁이 지금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행위들이고, 그래서 이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 시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 어제도 술 마셨는데 내게도 흥청됨이 있는데 내가 나 진노한 적도 있는데 다툼도 있는데 내 안에도 경쟁이 있는데 내 안에 음란과 간음과 부정함이 있는데 색욕이 있는데 나 증오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죄인의 특성들을 나열한 것이고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값이 이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치러지고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정죄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다만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여기 이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죄들의 목록에 여기 보니까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경쟁. 에뮬레이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 이것은 자존심의 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경쟁이 됩니까? 그렇죠? 경쟁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는 않다는 그 마음, 나를 높이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게 되고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탄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려던 자였습니다. 사탄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경쟁하려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탄에 관한 말씀 중에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경쟁했습니다.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과 경쟁했다는 것입니다. 일개 피조물인 이 마귀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이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감싸서 만들어 놓으시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였어요. 이것이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넣어준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 부부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아담 부부,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이 누구와 경쟁하려 했습니까? 신들과 경쟁하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마귀가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마귀가 이제 이 아담 이브를 먼저 속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 신들과 경쟁했습니다. 신들. 이제 개혁성경이 이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마귀도 이게 인간이 하나님과 경쟁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경쟁하려다가 지금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지금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아는 마귀가 자기도 그렇게 경쟁이 안 되는데 인간에게 인간을 속일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했다면은 어쩌면은 이 아담과 이브는 애초부터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속이냐면 너희가 신들과는 경쟁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의 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이 물질적인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과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의 이 높은 자들과 이런 어떤 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여럿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마치 준 하나님 정도 되는 존재들로 상정하고 그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경쟁하려 했고 아담은 신들과 경쟁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자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온 이 침례자 요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경쟁을 그 경쟁심, 그 자존심, 그것을 자기의 창조주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보다 훨씬 무명한 존재로서 자기 앞에 있을 때 그분이 지금 겉으로는 허름한 인간으로 한 청년으로 와 계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하려 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어떠어떠해야만 한다. 인간은 이러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성품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 성품이 온전하게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 예수님의 상태로 우리가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자꾸 이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은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사람입니까? 참으로 저는 침례자 요한의 이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참 좋다.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끊임없이 되뇌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를 포함한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침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40절에 보니까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과정을 간략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분이다,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사인을 보냈을 때 두 제자는 즉시로 망설이지 않고 즉시로 자기의 스승인 침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말없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쪽에 거니시고 계시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는 이렇게 뒤를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셨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시다가 누군가가 따라오니까 뒤를 돌아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이 따라오는 이유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길을 잘 가고 계시는데 멀쩡하게 생긴 두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왜 따라오지? 혹시 소매치기인가? 뭐 잘 몰라서 뭔가를 몰라서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느냐? 난 지갑도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의 아래쪽에 보면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 이야기를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대면하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뭘 하고 계셨는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가 따라올 때 왜 따라오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을 따라오는 이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왜 따라와? 왜 따라오는 거야? 귀찮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보니까 초청하는 분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붙어 떠나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초청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분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이 물음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물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일종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초청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는 대신에 오히려 또다시 묻습니다. 대화가 조금 좀 그렇죠?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어디 거하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선생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랍비어 선생님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예, 저희는 인구조사, 호구조사하는 직원들입니다. 선생님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시 나사렛동 385번지 됐냐? 그럼 가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뭐 얘기는 아닌 것이죠. 단순히 집이 어디냐고 주소를 묻고 있는 질문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 유대인들이 좀 달랐을 뿐 얘기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와라. 와. 그리고 와라.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 와서 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 채로 신약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갈 때에는 이게 별 큰 의미를 갖지 않은 단순한 말인 것처럼 하고 쭉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라, 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께로 인간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시는 말씀이고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보다 적극적으로 허락의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왜 이것이 시대를 바꿔놓는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의 불법이, 인간의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영원한 간격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영원한 넓이와 영원한 깊이의 구덩이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시고 내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 그룹들로 하여금 영들이라고 그랬지 영적 존재인 이 그룹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서 그 앞을 이 에덴의 동쪽의 그 문을 막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칼 그 불이 이 사방으로 돌아가는 그 칼 그 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것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시키셨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십계명 장이 성경에 두 개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하듯이 십계명 장 그러면은 이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바로 직전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이제 주시기 직전의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배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시는데 그 대표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원래 모세도 못 만나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예 산 밑에서 접근도 못하게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에 경계에 닿지 말지니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게 손을 대지 말라. 경계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짐승, 동물 새끼 한 마리도 이 경계를 지나치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그렇게 해서 옷도 빨고 셋째 날을 예비하고 거룩히 구별했어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동침도 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그래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다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모세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께로 오다가 주에게로 오다가 그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끝에 24절도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격한다, 돌파한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로 무방비 상태에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깨시라 그런 거예요. 돌격하신다는 것입니다. 돌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속 뭐, 기껏해야 뭐 시속 뭐 100km, 뭐 200km 안쪽에 그 자동차들이 막 달리다가 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서로 마주오던 차가 돌격을 서로 해도 그 안에 있던 온갖 그 부품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둘다 약하기 때문에 둘다 파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전히 강력한 분이에요. 완전히 강력한 분. 그분께 인간이,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 모임에서 이런 모습을, 웃사를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팽이 놀이할 때 보면은 내 팽이가 센지, 네 팽이가 센지 해갖고 팽이 그 이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려놓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부딪히게 하잖아요. 내 팽이도 정신없이 돌고 있고 저쪽 팽이도 막 돌고 있는데 탁 부딪히면은 센 놈이 이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아까 그린 불타는 사방으로 돌면서 불타는 그 칼로서 이 에덴의 그 동쪽에 입구를 출입구를 막고 있는 그 모습으로 형상화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돌고 계신 것입니다. 맹렬하게 돌고 계신데 인간이라는 그 팽이가 살짝 와가지고 딱 스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살이 나는 것입니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통하신다 그랬어요. 그를 관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흔적도 없이 죽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상태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있는 곳인 그 구약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길이에요. 정말 까딱 잘못하면 죽는 길이에요. 그 엄격한 율법의 의식에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을 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희생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헌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법궤까지 들어가게 될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들추고 거기를 들어가는 길은 까딱 잘못하면 죽는 길인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예. 그리고 막고 있었어요. 그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근데 피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사는 길이다. 산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로 내려오셨을 때 인간의 그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시키셨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들고 오신 이분께서는 율법을 들고 시내산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셨습니다. 단순히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37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인의 대명사인 나병 환자는 사람을 저 멀리에서 만나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쳤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니까 내 옆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죄인이다.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한 죄인 곁, 죄인의 집을 손수 찾아가셔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세리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그분을 감히 먼저 초청하기도 전에 나사로야 내려와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초청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삭개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 예. 예. 안 졸고 계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분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이 가까이 와서 자신의 옷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여인. 예,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상대도 하지 않을 그 여인. 그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몰라서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는데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어떤 여자가 자기가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자신의 발을 만지면서 향유를 붓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분의 부활 이후에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창 자국을 만져보는 것, 손을 넣어서 만져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약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근접을 합니까?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오래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만들고 새로운 신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그 신 섬기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는 그것들을 다 평정했을 때 하나님이 몇 명을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3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주로 내려오신 그 사건 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고라가 이 리더십 문제로 반항할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최소한 14,000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시딤에서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이 행음하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최소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떼죽음을 막당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우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까딱 잘못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을 관통해서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구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세대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분이 와서 보라. 인간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그 이후에 열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는 순간에 3천 혼이 죽임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신약이 열렸을 때 3천 혼이 하루아침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을 남자만 5천 명, 수만 명을 함께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초청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하려는 사람들, 지금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물러가라. 이 사악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와라. 와라. 그리고 와라. 내게로 가까이 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세대가 바뀌는, 천지가 개벽하는, 완전히 딴 세상을 여는 그러한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는, 이젠 됐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멀리하던 그 기간이 끝났다. 이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분과 살을 비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입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자신과 먹고 마시며 살을 부비며 만져보는 것까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와라.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누군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놓았는지를 봐라. 내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풍성한 삶을 예비해놓았는지를 봐라. 예수님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온 분들입니까?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들인 분들입니까?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리고 흘낏 그분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분 가까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분이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남녀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이 여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세하게 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렁설렁 예수님 믿지 말고 우리의 평생의 목표를 이분을 자세하게, 이분께 가까이 와서 이분을 자세하게 깊고도 넓게 풍성하게 보며 그분을 맛보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다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90장을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390장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당신이 안다면 나와 같이 내 예수 사랑하게 되리. 죄인을 위해 갈보리 희생당한 주님, 당신이 모신다면 사랑하게 되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의 구원자 예수, 당신이 안다면 나와 같이 내 예수 사랑하게 되리. 죄인을 위해 갈보리 희생당한 주님, 당신이 모신다면 사랑하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나의 구원자 예수, 당신이 안다면 나와 같이 내 예수 사랑하게 되리. 죄인을 위해 갈보리 희생당한 주님, 당신이 모신다면 사랑하게 되리. 주님, 저희 같은 죄덩어리,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오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와서 나를 봐라,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만 이것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너도 좀 와서 같이 봐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